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첫 인도분이 도착했다고 리투아니아 외무장관과 미국 관리 등이 어제 밝혔습니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F-16 여러 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또 하나의 불가능한 일이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F-16의 인도가 완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에 맞선 제공권 확보의 일환으로 서방국들의 방공체계와 함께 F-16 지원을 촉구해왔습니다. 이에 미국 등은 50여 개국 국방장관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덴마크는 총 19대 F-16 지원을 약속했으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도 각각 24대, 6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은 원한다면 러시아에 이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서 미국, 유럽연합처럼 중국도 러시아에 전쟁 중단 압력을 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공모자들 중 3명이 어제 미국 정부와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9.11 테러의 공동 피고인 중 칼리드 셰이크 무하마드와 왈리드 무하마드 사리 무바라크 빈 아타시, 그리고 무스타파 아메드 아담 알호사위 등 3명과 재판 전 유죄 인정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현 단계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8년에 공동 기소됐으며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수감돼 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 신문과 로이터통신 등은 이들 피고인들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받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11 테러는 지난 2001년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라덴의 기획하에 납치한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를 들이받아 약 3,000명의 희생자를 낸 사건입니다. 인도 북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최소 10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도 기상청에 따르면 어젯밤 델리 등지에 총 147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언론들은 이 지역에서 최소 5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우타라칸드주와 히마찰 프라데시주에서도 각각 3명, 2명이 숨졌다고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히말라야산을 찾았던 순례객 300명가량이 도로 유실로 고립됐다고 현지 관리가 로이터통신에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남부 케랄라주 와야나드 지역의 폭우로 인한 산사태 사망자 수가 오늘 현재 최소 178명에 실종자도 190명가량에 달한다고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인도 당국은 구조를 위한 도로망 연결을 위해 피해 지역에 임시 교량을 건설하는 등 수색과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7월 몬순의 영향이 예정보다 일찍 전국을 뒤덮으면서 평균보다 9%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8월, 9월 초에는 라니냐 현상의 영향으로 강우량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인도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최고 지도자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타격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어제 발생한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 정치국 의장 암살과 관련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날 복수의 미 이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주도로 오늘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하니의 의장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참석해 의장을 추모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과 이란 국기 그리고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하니의 의장 시신은 카타르 수도 도하로 운구된 뒤 안장될 예정이라고 하마스 측은 밝혔습니다. 하니의 의장은 이날 앞서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테헤란을 방문했다가 암살당했으며 하마스와 이란은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며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성명에서 하니의 암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이 지난 며칠간 하마스, 헤즈볼라 등 영내 이란 대리 세력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오는 19일부터 실시됩니다. 미한은 이에 앞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해 양국 군의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핵작전 연습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2년 반째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의 금융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8에서 26도, 최고 기온은 24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오는 19일부터 실시됩니다. 미한은 이에 앞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해 양국군의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핵작전 연습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즉 UFS 일정이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 미한 연합군사연습인 UFS가 오는 19일부터 11일간 1부와 2부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1부는 한국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과 연계해 19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2부는 군 단독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한국군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UFS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 관리 연습을 진행합니다. 한국 정부와 미한 양국군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무인기나 오물풍선 등으로 다변화하는 도발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훈련과 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2부 훈련 땐 쌍용 연합 상륙 훈련 등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UFS 기간 중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 그리고 미한일 3국이 정례화하기로 한 프리덤 엣지 훈련과 연계된 다영역 훈련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그런데 UFS 훈련에 앞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 사용을 상정한 첫 훈련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해 미군의 핵 전력과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함께 방어와 반격을 하는 핵과 재래식 통합 도상 연습인 아이언메이스 2024를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입니다.
NCG 출범 이후 한미의 공동 핵 작계 노력을 처음으로 반영한 훈련으로서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가 조금 더 실질적인 조치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이언 메이스 2024 훈련은 UFS 연습과는 별도로 진행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한 양국은 앞서 지난 6월 제3차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핵 공격 감행 시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 지침 작성을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당시 양국은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과 국방과 군사당국 간 도상훈련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당시 올해 UFS 연습과 연계해 군사 분야의 고위급 TTX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한국 국방부는 UFS 연습 때 핵작전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UFS 연습 이전에 별도로 TTX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UFS 연습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연계된 훈련이었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다면 첫 미한 핵작전 연습이 실시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요?
네, 한국 군당국은 핵작전 연습 실시 사실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이 이루어지면 미안의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NI TTX와 같은 이런 훈련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한측 전력사가 참석을 하는 이제 훈련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 보다 작전적, 전략적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미한의 UFS 연습, 그리고 이와 연계된 첫핵 작전 연습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의 이번 훈련에 대해 자신들에 대한 핵 공격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미한의 이런 훈련을 자신들의 전략무기 시험을 감행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옥 박사는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에 맞서 반상륙훈련 등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에 집중하는 상황이어서 대응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김 기자,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미한 핵 작전 연습에 대해 이전의 연합훈련과는 다른 차원에서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도 미한의 첫핵 작전 연습을 예의주시하며 자신들의 동북아 핵 전략 차원에서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미한이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미한의 확장 억제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중국의 경우 미한의 이번 훈련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1차적이긴 하지만 그 억제력이 강화되는 거에는 중국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사드가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을 결코 편하게 생각지는 않을 것이고.
홍민 박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미한일 3국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미한 핵 작전 연습을 구실로 합동 훈련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조약에도 8조의 일종의 이걸 암시할 수 있는 여러 협력을 한다라는 게 있었고, 최근에 러시아의 국방 차관이 방북한 부분들이라든가 주요 군사 인물들이 교류하고 있고 접촉하고 있는 국면들이 과연 뭘까라고 본다면은 이런 훈련에 관련된 부분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8조는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고 명시해 군사협력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의 수해 구호물자 지원 용의를 발표했습니다. 박종술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먼저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지원 품목과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조속한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등에선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소집한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2년 반째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 규모가 급감하고 중국 내 이동도 어려워졌으며 중개비도 폭등하는 등 탈북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에도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뷰이가 미국 국무부 산하 난민수속센터의 최신 통계를 확인한 결과 북한 출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출신 난민은 지난해 10월부터 6월 말까지 총 5,202명으로 모두 5개국 출신이었습니다. 내전 중인 미얀마 출신이 5,035명,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베트남 103명, 캄보디아 55명, 중국 7명, 인도네시아 2명 등입니다. 탈북 난민이 미국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건 지난 2021년 11월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계속 224명에 멈춰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이에 관한 비의회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은 채 탈북민을 포함한 북한인 망명 희망자들이 다른 국가들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우리는 수용국이 보호와 고통 완화, 인간 존엄성의 유지, 중요한 지원 제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근거한 탈북 난민 1호로 지난 2006년 입국해 이미 미국 시민권자가 된 데보라 최 씨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을 예상했다며 20년간 200여 명은 너무 적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죠. 많이 거기서 나와서 자유 세상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누리는 것을 그분들도 같이 한 명이라도 더 누리면은 좋을 텐데,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맛볼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진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은 분명히 아직도 많은 기회가 많고 출신 성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 주어지는 기회가 열심히 찾기만 하면은 무궁무진하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올해 또 대선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나와서 되게 좀 더 이런 마이너들한테 좀 더 그런, 그리고 특히 이런 난민들한테, 특히 북한 분들한테 좀 그런 더 좋은 조건들과 기회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생겼으면, 좀 개선되고 좀 생겼으면 되는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탈북 지원단체들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즉 중개인들은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이 30개월 이상 없는 건 탈북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탈북민 규모가 급감하고 중국 내 이동도 어려워졌으며 중개비도 만 달러 이상으로 폭등했다는 겁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에 가려면 평균 1,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이 탈북민 사회에 널리 퍼지면서 미국행 의지가 많이 꺾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탈출이라는 게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미국으로 가는 팀들을 보면 보통 1년 반에서 2년 기다려야 되는데 문은 열렸는지 모르지만 아직 절차상으로는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국가에 입국하면 3주에서 4주 안에 갈 수 있는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탈북민들에게 여전히 먼 미지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김 목사는 또 이렇게 장기간 탈북민이 제3국에 체류하려면 지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일반적인 단체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요, 사실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저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국 간다고 해도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단순히 먹고 있는 거 그 비용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그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지금 이 탈북 구출 비용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비해서 거의 10배 올랐는데 또 그 사람들 또 1년 넘게 케어해줘야 되고 이게 웬만한 단체가 이걸 해내기에는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난 10년 넘게 탈북민 1,000명 구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코 케이 씨는 북한에서 탈출한 뒤 바로 중국을 경유해 자유세계로 가는 이른바 직행 탈북민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소규모의 탈북민은 기존 중국에 오랫동안 체류하던 탈북 여성들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로 대부분 한국에 가길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도 과거 2, 30명이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 2018년 러시아 내 환경 악화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미국행이 막혔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해마다 1,000명 이상을 유지했던 탈북민 입국자는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 지난해 196명, 그리고 올 상반기 105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중개인 엘 씨는 과거 자신이 도왔던 탈북민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행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팬데믹 이후 자녀를 동반한 탈북민이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가려는 사람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로 탈북민 구출을 오랫동안 지원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스쇼티 의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김정은이 중국과 북한 국경에 지뢰를 설치하고 모든 탈출 경로를 차단한 탓에 북한을 탈출할 수 있는 주민들의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a combination of factors. Obviously, the ability for people to get out of North Korea.
미국의 대북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미국 입국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 인권 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31일 VOA에 북한 주민들은 김씨 정권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과 심각한 인권 침해, 반인도적 범죄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며 탈북민들은 미국 정착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eople of North Korea continue to suffer from tremendous hardship,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rimes.
스칼라트 총장은 탈북 난민이 미국 정착을 선택했다면 이를 돕는 건 미국의 법적,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터전을 찾을 수 있도록 미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숄트 의장도 우리는 이 난민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We have never been proactive in trying to engage in this refugee crisis and there's been a lot of
숄트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많은 훌륭한 성명이 있었지만 우린 그것에 대해 말만 하는 것 이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 도착한 탈북 난민들에게 미국 난민 담당관과 면담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30개월 동안 탈북 난민 입국자는 없지만 다른 절차를 밟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은 VOA에 제3국에 체류 중이던 북한 해외 파견 관계자 2명이 지난 2022년 11월에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서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전했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임시 입국 허가서는 미국 밖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신청해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두 명 중 한 명은 최근 VOA에 미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소식통은 30일 VOA에 유럽에 거주하는 북한 외교관 가족이 이 기간 미국에 입국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도 7월 초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일가족이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미국은 긴급히 체류국을 떠나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난민 지위 외에 인도주의 입국 허가서, 미국 정부를 위해 일했거나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이민 비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난민주의를 제외한 북한인들의 미국 입국 여부와 관련한 비위의 질의에 우리는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개별 망명 희망자와 난민에 관한 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걸 우려한다며 이는 초국가적 탄압과 기타 보복 조치의 위험에 처한 북한 망명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엘리트층의 탈북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북한 법은 특히 정부 관리의 탈북과 탈북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탈북민의 가족도 이러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의 금융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들의 자금 세탁 등을 돕도록 설계된 대체 금융 시스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30일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겨냥한 2024 제재 회피 방지 및 감축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들 나라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중국의 국제결제 시스템과 러시아의 금융통신 시스템 또는 이란의 전자금융 메시지 시스템을 사용해 거래를 확인하거나 실행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 우려국가와 러시아 점령지역의 모든 금융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것을 대통령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의 미국 내 대리 계좌 또는 대리 지불 계좌를 해지 혹은 금지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기관 경영진의 미국 내 혹은 미국인 소유의 모든 재산 거래 및 비자를 차단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국제결제 시스템과 러시아의 금융통신 시스템, 그리고 이란의 전자금융메시지 시스템의 전 세계 규모와 사용 현황, 그리고 이런 시스템의 광범위한 보급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재무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은 국제금융거래의 필수적인 금융시스템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서구의 제재에 맞서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자체 금융시스템을 각각 만들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제재 시행은 우리의 법을 집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적들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루비오 의원의 법안에 대한 재무부의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31일 VOA와의 통화에서 국제금융망에 대한 북한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지 않다며 그들의 은행을 통하는 것이 유일한 접근 방법이지만 여러 은행이 제재를 받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don't have very good access. Now the access is via their banks, you know, one bank to another bank. That's how it works.
다만 중국은행이 북한의 접근을 허용한다면 이를 통해 국제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안은 이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 혹은 외국 기업이 거래를 위한 자금을 북한에 대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 우려로 인해 스위프트 접근을 차단당하는 등 국제 금융 체제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미국은 2005년 9월 당시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은행과 미국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각국 금융기관들이 BDA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BDA 측은 스스로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 계좌를 동결 조치하면서 북한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의회에서 대북 제재 관련 입법을 자문했던 조시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루비 의원의 법안과 관련해 이 법안은 권위주의 및 불법 국가 동맹의 자금 세탁과 제재 위반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된 대체 금융 시스템의 부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촉진하는 은행을 차단하거나 미국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을 끊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담긴 대체 제재가 해당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고객 정보를 수집하거나 2020년 자금 세탁 방지법의 소환 권한을 활용해 이란과 북한과 같은 국가에 대한 더 나은 금융 정보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제정된 자금 세탁 방지법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와 법 집행을 증진하는 법안입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무기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논의해야 한다고 미국 민간연구소가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로 위협이 증대됐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현 바이든 행정부 입장과는 다른 견해여서 주목됩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은 30일 발간한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점증안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 대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은 핵 무기고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한반도 내 핵무기 저장시설의 재가동과 잠재적으로 비전략 핵무기의 전진 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난 20년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한 지속적인 핵 대학살 위협으로 응답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됐다며 미한일 3국 모두에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역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이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미사일 위협을 요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한국과 미사일 방어의 추가 통합과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미국은 북한의 전략적 공격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발사되기 전에 교전할 수 있는 권리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전 요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깊은 곳에 숨겨진 북한 핵무기와 지휘 통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김 씨 일가, 내부 보안군과 같은 핵심 정권 통제 기구, 북한 자체 핵 능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요소 중 상당수를 단단하고 깊숙이 매설된 표적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이러한 표적을 위험에 빠뜨리는 데 필요한 역량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31일 VOA와 화상 통화에서 북한 지하 깊은 곳을 타격하기 위해 미국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함께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developing conventional capability, sometimes called bunker busters, that can.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은 지하에 묻혀 있는 위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재래식 능력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할 수 없는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핵 능력도 포함될 수 있다며 핵과 재래식 무기의 혼합이 될 것이며 북한 내 핵심 목표물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또 미국의 핵무기를 아시아 전구에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United States divested of its tactical nuclear weapons in Asia at the end of the Cold War.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은 냉전 말기에 아시아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다며 북미 본토에서 발사하지 않는 한 영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기회를 포착했을 때 이를 막는 데 있어 억지력 격차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시아 전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지 못한다면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핵 무력에서 미국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핵무기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현재 추진하는 핵무기 현대화 노력보다 더 큰 규모로 핵 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술 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2030년까지 연간 80개, 이후 2035년까지 연간 2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 핵 잠수함 전력을 확대하고 센티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중 일부는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는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며 한국, 일본, 호주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도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행정부는 영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억제 의사 결정에 대한 미한 대화를 증진하기 위한 핵협의 그룹 NCG를 설립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전폭적인 신뢰와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혜택에 대한 인식을 거듭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의 영내 도전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유형의 협력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격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을 들어 전술핵 재배치의 군사적 효과가 낮다고 지적합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 공격의 기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우 높은 가치의 목표물이 고정된 장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미국 전술핵의 한국 배치에 대해 일각에서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무장관들이 급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지만 북러 무기 거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ARF 외무장관들은 30일 공개된 제31차 ARF 의장 성명에서 이번 회의는 한반도의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 간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장관들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걱정스러운 상황 전개인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급증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준수와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오스 BNTN에선 27일 아세안 10개국과 미한일, 북중러가 참석한 ARF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참석한 회의인 만큼 공동성명은 우리 대신 이번 회의 혹은 많은 외교 장관들을 주어로 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나 무기 거래 문제도 이번 성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아세안 회원국 외무장관들도 27일 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했는데 내용은 이번 공동성명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일부 장관들은 납치와 억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우려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자국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노력을 해온 일본과 더불어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우려를 제기해온 중국, 러시아 등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무기는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돼 한국의 방공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아직은 사거리가 짧고 날씨에 취약한 게 단점이지만 향후 기술이 발달하면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31일 한국군이 올해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레이저 대공무기를 주요 거점 주변에 배치하면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추가적인 통합 방어망이 될 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날아오는 표적을 더 많이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could place these around this critical nose and becomes an additional integrated layer within a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한국이 보유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기존 방공망에 레이저 대공무기가 더해질 경우 촘촘한 방공망을 구축해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군은 영화 스타워즈처럼 레이저를 쏴 드론이나 소형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을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군이 실전 배치할 계획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레이더 등으로 드론 등 표적을 탐지하면 표적의 위치를 확인해 드론 한 대당 10초 정도의 레이저를 쏴 열 에너지를 700도 이상으로 높여서 드론 안의 배터리, 엔진, 전자장비 등을 과열시켜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블록1은 지난해 4월 전투용 적합 판정이 내려져 지난 6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방위사업청이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실전 배치돼 대드론 무기로 운영될 예정인데 군에 실전 배치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1회 발사당 비용은 미화 2달러 미만으로 저렴합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레이저 대공무기는 미사일 요격보다 저렴하고 반응이 빠르고 정확한 것은 장점인 반면 사거리가 짧고 날씨에 취약한 것은 단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회피가 어렵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저렴한 것은 장점인 반면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 열 에너지가 줄어 요격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란 지적입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방공 역량은 사드 등 다양한 단거리, 중거리 방어를 포함해 상당히 강력하다면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사드 등 다른 방공 체계와 통합해 다층의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면에서 한국은 훌륭한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system that incorporates, you know, a nascent laser capability, THAAD, Patriot, other types of systems as well.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일본 등과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 등 방어 시스템을 통합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사오 달그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레이저 대공무기가 한국의 방공 역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그렌 연구원은 이 같은 레이저 시스템은 처음에는 소형 드론이나 소형 항공기 등 저급한 위협을 겨냥하겠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는 사드나 패트리어트와 같은 고급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드론이나 소형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데 그치지만 향후 기술이 발달하면 사드나 패트리어트 주변에 배치돼 사드 등을 노리는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달그렌 연구원은 이런 시스템들은 사드나 패트리어트와 같은 고가의 자산을 저급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공방어에는 저가의 드론부터 최고급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전체 범위의 방어가 필요하다면서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는 그 조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so these systems are valuable for protecting these high value assets like THAAD and Patriot from these low-end.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 같은 레이저 대공 무기는 향후 북한의 드론 공격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북한 드론이 한국 영공을 침범했을 때 한국군은 낙탄 등으로 인한 민간 피해를 우려해 격추에 소극적이어서 결국 실패했지만 레이저 대공 무기가 실전 배치된다면 이런 우려 없이 북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다만 레이저 대공 무기는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 1세대 레이저 대공무기는 고정식이어서 기동성 부족으로 적에게 노출돼 폭격을 받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1세대 레이저 대공무기의 역량은 제한적이지만 2세대, 3세대가 되면 미사일과 항공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시너지 효과가 커지고 기동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한국이 레이저로 방어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북한의 공격 시도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synergies increase, and it will be mobile in future generations. That's going to make it a lot easier.
방공망이 개선됨에 따라 김정은은 잠재적으로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음악을 포함한 예술, 문화를 통한 외교가 각국에 대한 훌륭한 연결고리라면서 한국의 K-POP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 문제로 얽혀 있지만 음악이 장벽을 허물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31일 싱가포르의 아시안 문명 박물관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서 소프트 파워 외교와 관련한 질문에 K-POP이 좋은 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 처음 출연한 심야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에서 경험한 K-POP 가수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But you mentioned as well the soft power aspect of this. And K-POP is a great example of that. In fact, I guess this is a couple of years ago.
블링컨 장관은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당시 밖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곧이어 그들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쇼에는 한국 K-POP 가수 그룹이 출연했다며 웃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K-POP 가수는 한국 여성 그룹 트와이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블링컨 장관은 미국 국무부에서 박진 당시 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몇 주 전 레이트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K-POP 순간을 경험했다며 무대 뒤 문 앞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어 잠시나마 나를 보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날 밤 프로그램에는 K-POP 그룹 트와이스도 출연했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라며 그나저나 트와이스는 대단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물리적 힘으로 대표되는 하드 파워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매력과 신뢰를 통해 상대국에게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외교가에선 음악 등 대중문화를 활용해 소프트 파워 외교를 펼칩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K-POP 그룹 BTS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 포착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BTS는 지난 2021년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청년 미래 세대를 대표해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BTS 등 K-POP 가수의 활동은 소프트 파워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블링컨 장관은 소프트 파워에 대해 일반적으로 예술, 문화는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연결고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나는 음악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봤고 이는 그것이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n general, the arts, culture, one of the greatest connectors we have, and music, I've seen it do it this powerfully because it transcends.
이어 음악은 언어와 정치적 차이를 초월한다며 특히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기에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나는 그것이 장벽을 허물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제로 봤다며 나는 몇몇 대화 상대와의 관여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 중 하나가 음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매체 채널뉴스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미일 미한 동맹의 방어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일 동맹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조약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에 대해 우리는 그들이 주권을 방어하고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우리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지 계속 확실히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이 점점 더 역사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각각의 동맹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모든 동맹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라는 것이라며 다른 누군가 혹은 어떤 영토에 대한 의도는 없다면서 이 모든 것은 필요에 따라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위협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이 처음으로 한국군과 통합 화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한미 8군이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군이 계속되는 연합훈련 확장 노력을 통해 실전적 수준에서 동맹과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제8군은 한미연합사단인 미 제2보병사단 소속 순환배치여단 제3기병연대가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통합화력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8군은 31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훈련은 순환배치부대의 중대급 전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서 미국 단독으로 시행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미한연합훈련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 중 중대급 지휘관들은 미군 항공, 포병, 공병 자산과 한국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소속 1개 전차소대의 지원을 받아 목표물 확보 작전을 주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군 제3공병여단 소속 지뢰제거 차량 미클릭과 장갑 전투 도저 한 대도 투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8군은 이번 훈련은 순환배치여단이 한반도 지형과 날씨에 적응하고 한국군 장비 전술들을 소부대 전술로 통합하는 역량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군은 계속되는 연합훈련 확장 노력을 통해 실전적 수준에서 동맹과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순환배치여단 1중대 소대장 대니얼 킬바사 중위는 이번 훈련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 경험을 축적하고 양국군 병력 간 상호 이해와 즉각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e know how to work with our raw counterparts. Something ever serious happened that we can.
한편 미 공군과 한국 육군 특수전 부대들은 31일까지 군산 기지 인근에서 미공군 MC-130J 코만도 2 다목적 수송기와 한국공군 MC-130K 허큘리스 수송기를 이용한 낙하산 강화 등 연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미군의 최신의 특수전용 중무장 항공기인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군 전투기 편대화에 공중연합훈련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미한연합훈련은 북한이 최근 한국으로 수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수백 개를 살포하고 한국군이 이에 대응해 전 전선에 걸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가운데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최근 VOA에 미한 양국이 연합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the most powerful countries in the world together. They don't need to do more. They need to continue to sustain.
맥스웰 부대표는 미한 동맹은 이미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속적인 훈련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북한 정권의 공식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허가한 이메일 송달 방식으로 북한의 피소 사실이 통고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이 29일 북한 정권을 수신인으로 한 민사 소환장을 공개했습니다. 소환장의 수신인 안에는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최선희 외무성의 이름이 명시됐으며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이 송달 주소로 적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게시된 이 소환장에는 귀하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문구와 함께 이 소환장이 전달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원고 측의 소장에 대해 답변을 하거나 연방민사소송 규정에 의거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궐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명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에이드리언 앤 네타의 유족 등 130명은 당시 공격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 정권이 연관됐다며 지난 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들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인단 130명은 북한 등이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소송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하마스가 당시 공격에서 북한의 유탄 발사기인 F-7을 사용한 사실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장에는 북한이 하마스의 대규모 땅굴 건설을 도왔다는 내용 등이 담기는 등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성에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인단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배상금 10억 달러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30억 달러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한 대북 소송은 이번 소송 외에 한 건이 더 제기된 상태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소환장이 발부된 만큼 소송인단의 변호인은 조만간 법원 서기관실에 북한 측에 대한 소장 송달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서기관실이 이 같은 요청을 받으면 국제우편 서비스를 통해 북한 외무성에 소환장과 소장, 한글 번역본 등을 보냅니다. 하지만 국제우편 서비스 DHL이 2020년부터 유엔 업무나 외교 목적이 아닌 평양행 우편물에 대한 송달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우편을 통해 북한에 소환장 등을 보낼 방법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법원 측에 소셜미디어 혹은 이메일을 통한 소송 사실 고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이 북한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이메일을 통해 소송 사실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원고는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공식 X계정과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등으로 소장 등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인단 역시 동일한 방식을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 서기관실은 북한의 궐석을 공식 확인하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승소, 즉 북한의 패소를 공식 명령하게 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절차를 거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 씨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 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968년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24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밖에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벼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과 대북 제재 위반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미 검찰의 몰수 소송 등도 북한 정권을 미 법원에 세워 승소한 사례로 꼽힙니다. 앞서 비어있는 유엔 주재의 북한 대표부의 하마스의 공격과 관련된 이번 대북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관인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의 국가전략계획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가는 북한 측과 협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나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의 잠정적 국가전략계획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공개하고 지난 2020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요청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FP의 이번 연장은 2019년 시작해 2021년에 완료 예정이었던 해당 계획이 북한의 국경 봉쇄로 지연되면서 4년 연속 내려진 조치입니다. WFP는 이어 WFP와 유엔의 마지막 국제 직원은 2021년 3월 북한에서 철수했으며 그 이후 WFP나 유엔의 북한 상주 직원이 없는 가운데 WFP의 식량 지원이 중단됐고 2020년 이후에는 식량 안보 평가, 2021년부터는 현장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밖에 있는 동안에 WFP는 북한 당국과 차기 국가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WFP에 따르면 2025년까지 WFP는 2억 8,500만 달러를 대북 지원 예산으로 배정했으며 이는 2024년까지의 3차 연장 계획에 2억 4,700만 달러보다 3,730여만 달러가 증액된 겁니다. 또한 북한의 WFP의 수혜자 수도 전년보다 80만 명 늘린 총 600여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변경된 WFP의 기준을 고려해 북한 내 모니터링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선 북한 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WFP는 또한 평양에서 철수한 직원들이 북한에 복귀해 분배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대북 지원 물자 분배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WFP는 북한의 국제 직원들의 입국 허용을 장려하기 위해 유엔 국가별 팀 및 기타 파트너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있는 WFP의 영양식품 가공 공장의 생산 능력과 시설, 장비 등의 변화가 생겼을 수 있다며 북한으로의 입국이 허용되면 이에 대한 현장 검증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지난 3월 BOA에 대북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구와 단체들이 북한에 상주하지 못하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for an agency, any agency such as the UN or any other agency, to work on North Korea program from.
소바지 전 소장은 유엔이나 다른 기관들이 외부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며 프로그램의 범위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5년 첫 대북 지원을 시작한 WFP는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들 가운데 최대 규모로 북한의 식량과 곡물 상황을 평가하며 대북 지원을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사실상 대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신디 맥케인 WFP 사무총장은 31일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WFP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올해 WFP에 대한 정규 재원을 2천만 달러로 4배 이상 증액하고 쌀 원조 규모를 10만 톤으로 2배 늘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맥케인 총장은 한국이 WFP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60년 전 WFP의 지원을 받던 한국이 주요 공여국으로 성장한 것을 완벽한 성공 사례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